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질타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고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예수님 승천 이후 20년, 최소 2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밝히 보이거늘에 사용한 원어는 프로에그라포입니다. 이 프로에그라포는 프로그라포에서 나왔습니다. 프로는 전치사로 앞에, 그라포는 적다, 쓰다, 그리고 기록하다 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에 기록했다, 앞에 상세히 기록했다, 그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좀 보자면요, 너희 눈앞에 밝히 그렸다, 너희 눈앞에서 그렸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묘사했다. 아울러서 그들은 그것을 수용했다, 너희 믿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그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에서 전파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상세히 설명을 했고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그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바울은 어리석도다 이렇게 질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꾀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꾀임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미혹당황했습니다. 누가 꾀었을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다른 복음 전하는 자로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경고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저주를 받게 되는 자인 것이었죠.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가 있어야지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믿음은 겉으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인 표징이 있어야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요, 기록을 살펴보면 유다, 랍비, 무나임은요, 할례 받은 자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에도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고 기도, 구제, 선행을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율법을 강조하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또 하는 것을 지시했는데요, 이 비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권위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주옥 같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할례까지 얘기하니, 아, 이건 뭔가 특별하다,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납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는 어떤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은 이 미혹을 당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도다,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느냐고 질타하며 꾸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분명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 체험 등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근데 바울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면 그들은 다 할례를 이미 받았어야 했습니다. 이미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펼쳐져야 했어요. 하지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곧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성령을 받은 것은 믿고 들음에 있다, 듣고 믿음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사용한 이같이의 영어는요, so foolish입니다. 이같이, so. 이 so는요, 부사로 그렇게, 너무나, 대단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으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 사용한 육체의 원어는 사륵스인데요. 이 사륵스는 보통 두 가지 용례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의 육체, 이 신체를 말하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 신학에 주로 등장하는 죄의 본성을 쫓는 인간의 육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용례 중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을까요? 단순히 육체, 어떤 신체를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된 습성이 담겨져 있는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후자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이 죄의 본성, 이 자아가 가득한 육적 자아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같이 어리석으냐고 바울은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 구절의 독특한 구조가 보이십니까? 비슷한 문구, 단어가 짝을 맞추어 배열해 있는데요, 이를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이 속담 잘 아시죠? 우리가 이 속담을 딱 들었을 때 어떤 의미인지 확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들을 배열을 해서, 비슷하게 배열을 해서 또 이 구조가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꾸법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름답게 하고 뜻을 분명하게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성령 그리고 육체가 연결됩니다. 그리고 시작 그리고 마침이 연결됩니다. 한마디로요, 이 영광스럽게 시작했다가 너희가 비극적으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의미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로서 시작했다가 이제는 죄의 본성이 있는 그 육적 자아, 곧 비극으로 마치겠느냐,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바울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러분,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 그 앞구절에 있었는데요, 4절 말씀에는 많은 괴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많은 괴로움을 우리는 고난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이 받는 역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4절 말씀이 참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3절과 5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주제가 성령이거든요. 근데 4절에 갑작스럽게 고난, 성도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뭔가 어색합니다. 그래서 원어로 살펴보면요, 워파데테, 에파데테, 많은 괴로움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이 원어는 에파데테인데요, 이 에파데테는요 사실 고대 헬라어 문헌들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어떤 체험 그리고 경험에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괴로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엄청 힘든 어떤 역경, 고난, 고통의 시간들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고대 문헌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적었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 내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요? 죄의 본성과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실 땐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시간들은요 사실 긍정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이 마음은 고통이잖아요. 어려움이잖아요. 바울은 이런 측면에서 이 에페데테, 에파데테 이 단어를 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이 말을 해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성령의 체험이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요, 이제 이 5절은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을 요약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믿음에서다. 듣고 믿음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6절부터 9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우리의 구원의 복은 행함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설명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했다면 6절부터 9절은 이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6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무엇입니까? 어떤 행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말입니다. 8절 말씀에 이어서 보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근데 사실 이 모든 족속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이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이 본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족속은 우리 역시도 포함되는 것이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다 라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이 받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받는 그 복은 무엇입니까? 이 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성공, 그리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학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일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았을 때 사실 그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느냐는 것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것은 곧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곧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복이에요.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복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원하세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의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구하시는데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죄의 삯은 곧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의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지키심으로 완벽한 의가 되셨어요. 근데 그 의로우신 주님이, 그 의로우신 주님의 의가 어떻게 나의 의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곧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연합의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요, 나의 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를 보시고 내가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왜요? 이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 정도가 구원의 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천국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장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우리가 머무는 가정과 직장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그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진다면, 내가 하나님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썩어 사라질 돈 얼마 있는 게 복이 아니라 영원한 나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만큼의 행복이 또 있겠습니까? 또 로마서 5장 1절 계속 말씀해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까? 왜요?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사그러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확 사라지듯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즐거워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께 무엇을 했을까요? 어떤 행위를 했을까요? 어떤 노동을 계속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저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외의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왜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 믿음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계속 소리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바울의 외침과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다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